덥다. 벌써 더워진다. 큰일 났다.
네. 에어컨 청소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셨어요?
네. 와, 내일 밤에 하지 않을까.
아, 저희는 사람 불러서 했는데, 전세입자가 안 한 것 같답니다.
아이고.
굉장히 난리가 나 있었다고 해요. 잘 봤죠. 아니, 저는, 어차피 저희는 이게 좀 집이, 뭐, 오래된 집은 아니라서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못 하고, 이러나 저러나 사람 불러서 해야 했는데, 일단은 팔로우부터 할게요. 팔로우업이 저희가 옛날에 구글 얘기를 했었거든요. 구글이 이제 요거는 아마 미국 법무부랑 소송전을 해서 쳤죠. 결론적으로 쳤고, 그때 이제 법무부가 이제 해결법이라고 들고 나온 게 이제 크롬을 팔아라 였는데, 저희가 그때 얘기를 했었죠. 누가 크롬을 과연 영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라는 얘기를 제가 그때 했었는데, 지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 뭐 영어로 이제 레메디 페이즈라고 하는데, 이제 일단은 구글이 졌고, 물론 이제 이 항소하는 거는 이제 또 별개고, 이제 그거랑 또 별개로, 이제 판사가 이제 법무부가 원하는 거, 아니면 이제 구글은, 이거는 우리가 못한다 이러면서, 얘네들의 또 대안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게, 애플이랑 이제 iOS의 기본 검색 엔진 탑재를 대가로, 뭐, 몇십억 달러씩 지불하던 거, 그거, 몇십억도 아니었어? 몇백억 달러? 뭐, 200억이었나?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200억 달러 막 내고 그랬던 거를, 200억이라 하면 이제 참고로 한 거의 30조 원 가까이 될 겁니다. 요즘 환율이. 20조 원 후반대, 그 정도를 냈던 거를 이제, 그런 거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뭐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크롬을 사겠다는 회사가, 세 개나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는 OpenAI고요. 다른 하나는 Perplexity고요. 사실 이 둘은, 예. 사실, 이거는 저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또, 티더님도 저희 쿠도캐스트 AI 전문가이신, 티더님도 얘기를 하시겠지만, 싹수가 노래예요. 뭐를 원하는지 너무 빤해 보여. 뭐 하여튼.
그쵸.
예,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세 번째가, 야후요?
살아있었나요?
여기저기 인수당하고 막 이러고 있었죠. 그 뭐야, 옛날에 AOL에 인수됐, 야후가 막, AOL을 인수를 했다가 AOL이 그걸 팔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아직도 야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1차 충격이고요. 뭐 야후 재팬은 있습니다. 야후 재팬은 거의 뭐
거기는 이제 라인이랑 거의 합쳐졌잖아요. 거기가 LY 코퍼레이션이 합쳐졌어요.
네, 그 와중에 또 뭐 저 라인은 뭐라더라. 그거 결국은 한다면서요. 그거 뭐
다 넘어갔어요. 이미 다 넘어갔고.
네, 다 넘어갔는데 지금 일본 쪽 원래 라인 뭐 얘기를 듣자니까 라인 개발을 거의 한국 쪽에서 주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뭐 그런 거시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 뭐 하여튼 야후도 크롬을 사고 싶답니다. 사실 셋 다 싹수가 노래요. 근데 좀 다른 결의 싹수가 노란 건데, 네, 셋 다 결론적으로는 싹수가 노랍니다. 뭐 당연히 뭐 OpenAI랑 뭐 Perplexity는 브라우저 데이터를 열심히 모으고 해갖고 AI 모시기를 하고 싶겠죠? 당연하게.
그쵸. 지금 일단 뭐, 접속하는 사이트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
네. 그리고요, 뭐, 야후도 사실 싹수놀합니다. 뭐, 얘네도 구글이랑 비슷하죠. 검색. 네. 뭐, 자기네 검색을 기본으로 해서, 뭐, 야후를 다시 부흥을 근데 야후가 검색이 아직도 있나? 미국에서? 모르겠네. 뭐, 하여튼.
있네요. 지금 들어와 있는데 메일도 있고 뉴스도 있고 상당히 지금 네이버 보는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이나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들이 사실 이런 야후 그쵸. 옛날 진짜 90년대 2000년대 야후 그거를 뭐 좋게 말하면 저 벤치마킹 했다 그러고 나쁘게 말하면 벗겼다 하죠. 벗겨서 만든 건데 이제 구글이 등장하면서 이제 미국은 그런 포털 시대에서는 이제 빠졌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상태를 아직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약간 액티비엑스 같이 되게 그런 건데, 사실 셋 다 싹수가 노랍니다. 싹수가 노란데, 근데 다들 이렇게 싹수가 노랗고 뭘 하고 싶은지 빤히 보이고 이러니까는 뭐 우리가 구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뭐 구글은 그래도 크롬을 나름 뭐 오픈 소스를 유지하면서 방만 뭐 방만까지는 아니고 뭐 방임 약간 방임을 했죠. 약간 방임. 뭐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아, 이 회사들이 이거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잘 운영을 할까요? 뭐 잘 운영이라 하면 이제 뭐 이제 지금 이제 웹에 이제 이 사실 크롬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웹 뭐 전반적인 이런 웹에 뭐 이런 우리 지금의 웹 표준 이런 거를 거의 이끌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브라우저인데 뭐 크롬을 비롯해서 이제 크로미움 기반의 다양한 뭐 브라우저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과연 이 셋 중에서 뭐 굳이 뭘 하라 저 굳이 뭘 하나 얘네들 중에서 누가 가장 잘 운영할 것 같으신가요? 좀 봤을 때.
진짜 사실 요 앞에 OpenAI랑 퍼플렉시티는 그 크로미움 개발 조직을 데려가가지고 그대로 둘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대신 야후 쪽은 그나마 그대로 둘 것 같은데 그마저도 좀 잘라내서 가져가겠죠 아마.
그리고 약간 이제 구글은 사실 다른 거로의 매출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크롬을 운영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근데 얘네들은 아니 뭐 OpenAI랑 뭐 퍼플렉시티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야후가 뭘로 돈을 벌어먹고 있냐라는 문제가 있고 OpenAI랑 퍼플렉시티는 지금 딱 봐도 지금 싹수가 노래도 너무 노래서 지금 그쵸. 사실 얘네들은 막아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크롬에서 뭔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바로 구글 검색어로 연결이 돼서 나오잖아요. 이제 OpenAI나 퍼플렉시티가 먹으면은 거기다 그냥 검색어 입력하면은 GPT랑 퍼플렉시티가 대답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여러분의 브라우징 데이터는 싹 다 그쪽에 그쵸. 넘어갈 거고.
싹 다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뭐 여러분이 뭐 그 뭐야 브라우저 켜가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어요. 이제 그 기록을 가지고 이제 GPT가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해갖고 아까 내가 거식이 뭐였냐 내가 본 거 알려줘 이러면은 아 아까 네가 한 5분 전에 봤던 이 페이지 이러면서 딱 띄워줄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이 탑재가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그 모든 기록은 다 파악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이거를 막아야 될 거.
예, 이걸 로컬로 하면 좋은데 얘네들 로컬은 모르잖아.
로컬 안 할걸요?
그럼요 안 하죠. 지네들 서버 돌려놓고 이제 다 수집하고 사실 이런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 AI 뭐 이런 거 다 좋아하시지만 사실 이건 다 저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얘네들이 그 시기 저 시기 이런 한 이거는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업무를 뭐냐 특히 이제 업무에 이거를 사용하실 생각이라면 생각을 잘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대신 야후는 진짜 가져가도 얘네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가 걱정이고 이걸 뭐 해서 한다고 살아날까? 요것도 잘 모르겠고 대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빙과 엣지의 관계처럼 야후와 그 엣지 키면은 그 세태 페이지에 뭐라 그래야 돼 빙이 만든 그 화면이 나오잖아요. 네이버 웨이를 키면은 네이버의 그 홈 화면이 나오듯이 이제 크롬을 키면 야후 메인이 나오겠죠. 그 야후 지금 보니까 야후 뉴스 있고 날씨 있고 이제 검색창 있고 메일까지 있는데 아마 그걸 이제 정돈해 가지고 나오겠죠. 근데 요거를 유지하는 게 비용이 그들이 이걸 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큰 문제고 지금 들어가서 봤는데 광고 그것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광고 상태도 그래서 광고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어디 거야? 아니 구글 광고를 붙여놨어 무슨
인생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인에 광고가 5개 달려 있는데 다 구글 애드예요. 야 씨 이러면은 네 구글은 돈을 벌겠네. 그래서 일단 야후는 가져가면은 크롬의 미래는 일단 뭐 1년 동안은 괜찮겠지만 그 후가 문제인 거고 OpenAI랑 퍼플렉시티가 가져가면은 우리한테 안 좋을 것이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사실 그 야후가 가져가도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메인테인은 못할 것 같거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 1년은 괜찮다.
1년 후에 또 매각되면 이제 또 당연히 걔네들이 가져가겠죠.
그렇죠. 그 둘이 약간의 그 뭐라 그래야 돼, 산소통을 살짝 붙여놓는, 네, 산소 마스크를 한 1년치 정도 씌워놓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양쪽 다 좋지 않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말도 안 된다 생각했고 지금도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아니 차라리 그럴 거면은 진짜로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럴 거면 정부가 사.
그러니까.
아 사실 근데 지금 정부도 그렇게 신뢰 믿을 수 있는 우리들은
그렇네. 이제 네. 그 뭐가 어떻게 붙어서 그렇게 될지 몰라요.
저희가 그거 얘기했을 때 처음 얘기했을 때 그때는 아직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꿈도 희망도 그렇다. 없기 때문에. 네.
네.
예. 예. 이건 이거자고. 아 그다음은 이제 또 저희가 지난번에 아이패드 OS에 대한 뭐 루머 얘기를 했었죠. 근데 좀 더 뭐랄까 조금 더 상세한 루머가 나왔어요. 이거는 여기 이쪽 이 아저씨도 좀 애플 쪽 그 유출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마진부라고 약간 제 생각에 중국인 같아요.
아예 마인부.
마인부.
그 드래곤볼 보시면은 나오는
아, 마인부.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아마 그걸 닉네임으로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드래곤볼을 안 봤어서.
네.
이 아저씨의 그거에 의하면, 아이패드 OS가 메뉴바가 생길 거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맥 OS처럼 메뉴바가, 지금도 사실 아이패드 OS 앱 보면은 메뉴바 비스름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커맨드를 길게 누르면 나타나거든요. 그 키보드 상태에서.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아저씨가 얘기한 건지, 걸어만 얘기한 건지를 모르겠는데, 아, 이 아저씨가 얘기했구나. 스테이지 매니저 2.0이라고 해서 바로 키보드를 붙일 때만 이제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직 키보드나 이런 거를, 이게 그러니까 뭐 키보드 마우스 인풋이 감지됐을 때 뭐 블루투스 키보드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뭐 매직 키보드를 붙였거나 이럴 때만 감지가 돼서 딱 이렇게 모드가 바뀌는 거죠. 사실 이게 전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사실 터치 상태에서는 스테이지 매니저를 쓰는 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거 스테이지 매니저 자체는 조금 더 마우스랑 그거에 조금 더 최적화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스테이지 매니저 2.0 상태에서는 조금 커서가 조금 더 좀 약간 마우스처럼 더 정확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아이패드 OS의 마우스 커서는 이게 손가락을
터치 모양, 네네.
예, 터치 그거를 타겟 그것처럼 해서 이게 애플 펜슬보다도 그 정확도가 떨어져요. 이제 UI 상에서. 그래서 되게 불편한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근데 좀 그런 것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 iOS 19에서 이제 외장 디스플레이 지원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이제 약간 저 그 삼성 덱스 계속 그것처럼 이제 이제 USB-C 아이폰들에 이제 꽂으면 그 약간 스테이지 매니저 비슷한 그런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완전 진짜 덱스예요. 그냥 거기다가 이제 뭐 또 키보드랑 마우스 연결해서 약간 이제 막간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옛날에 이제 팟캐스트 얘기를 했었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갤럭시 이제 삼성이 한참 덱스 홍보할 때, 이게 그렇게 오래 전도 아니에요. 한 1, 2년 전? 재작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얘네들이 덱스를 홍보를 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스마트폰이랑 뭐 이제 모니터 이렇게 키보드 마우스 해놓고 이런 건 좋았거든요. 근데 배경이 무슨 기차역이에요. 그래서 누가 기차역에서 저런 걸 들고 다니냐? 누가 그리고 기차역에 기차역에 저 뭐냐 폰 꽂아서 일하라고 그거 뭐야 저 모니터랑 그렇게 키보드만 이렇게 덜렁 해놓은 데가 어딨어. 광고 포인트 좀 이상했던 기억이 나는데, 애플은 이거를 어떻게 그거를 할지 조금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요즘은 그래도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데 키보드만 이렇게 깔아놓는 데가 좀 있어가지고.
네. 아니 그건 있죠. 모니터는 있어요. 그렇죠. 그럼 패스트5나 뭐 이런 데 보 이제 그런 이제 스파크 플러스 라운지 이런 데 가 보면은 이제 모니터만 있는 자리 있죠. 그건 원래 이제 노트북 꽂아서 뭐 모니터로 해서 하나 해라 이런 건데, 뭐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겠네요. 물론 저 키보드와 마우스는 들고 다니셔야 된다는 거.
저희 지금 삼성 덱스가 그게 되거든요. 핸드폰을 꽂아요. 모니터에 꽂으면은 그 핸드폰이 터치패드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가락 제스처로 이제 이걸 마우스 조정하듯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키보드는 여전히 쓰시는군요.
키보드는 모르겠네요. 키보드는 안 뜨니까.
아, 키보드는 여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사실 필요한데. 웃기잖아요. 그 뭐야 이제 이렇게 그 큰 모니터 해놓고 이제 워드를 켜서 이제 워드를 켰는데 키보드를 이제 폰 키보드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 물론 저도 정말 급하면은 저 기사 아이폰으로 쓴 적 있습니다. 사실 꽤 많아요. 뭐 하여튼 꽤 있는데. 네, 불편해요. 불편하게 불편해서. 네, 사실 옛날에 제가 그 왜 그 클릭스 있잖아요. 그 키보드. 저
아,
키보드
네네. 케이스. 네.
그거를 진지하게 살까 말까 고민했던 것도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기사를 써야 되는 상황이 이따금씩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근데 그런 게 많았는데 사실 그걸 제가 이제 그 옛날에 그 소카 일을 그 뭐지 돌아다니면서 막 차 그 송이랑 네. 그거 하던 때인데 요즘은 그거를 안 해도 바빠서 예, 뭐 안 하게 되면서 뭐 그런 필요성이 좀 없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하여튼 그런 거 생각이 나네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사실 왜 안 하나 싶긴 했거든요. 사실 아이폰들이 웬만한 아이패드보다도 이제는 성능이 괜찮아서 뭐 물론 저 뭐 최신 아이패드 프로 이런 애들보다 당연히 못합니다만 뭐 아이패드 에어도 그렇고 근데 뭐 사실 뭐 아이패드 미니, 아이폰 16 프로가 당연히 아이패드 미니보단 낫죠. 왜냐하면 아이패드 미니 지금 A17 프로, 그러니까 15 프로에 썼던 프로세서에서 뭐 GPU도 하나 뺏어 쓰니, 뺀 상태로 쓰니까 사실 아이폰도 충분히 그런 거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예. 근데 이제 아마 USB-C만 되는 그렇게 제약을 걸 것 같은데 문제는 메모리 그거에도 좀 제약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하여튼, 네. 뭐 그래서 이번에 뭐 아이폰 17에 메모리 더 준다라고 하는 게 그 이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뭐 물론 저 애플 인텔리전스 머스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다음 소식은요. 그 슈퍼맨 저희가 지난번에 그 판권 얘기,
아, 네네.
영국 판권 얘기 머스기 그 되게 길게 얘기했었는데 뭐 결론이 나왔네요.
그 미국 법원에다가 넣은 거여가지고 미국 법원에서는 우린 이거 영국 거니까 영국 거 영국에다가 물어라 우리는 관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 아마 추가로 더 하겠죠. 추가로 더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뭐 그냥 기각당한 거예요? 아니면
네,
그냥
기각당한 거예요. 기각 이제 이거는 영국 가서 따져야지 우리한테 따질 게 아니야. 이러 이제 그렇게 그냥 파기라 그래야 되나?
파기환송.
네, 네 파기환송 그거... 같은 느낌으로 이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난 이걸 근데 왜 미국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었지? 그것도
저도 영국에다 건 줄 알았는데.
아니, 저도 지금 그래서 지금 살짝 인지부조, 머릿속에 인지부조가 왔었거든요. 영국 가서 물어보면 이거 영국에서 고소한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영국에서 한 줄 알았는데 이게 미국 법원에다가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네. 뉴욕시에다 했네?
네, 그리고 그, 요거 슈퍼맨 판권 소송 때 이 워너 쪽 변호사가 초기에 그 슈퍼맨 소송부터 담당했던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역사를 다 알고 있대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아마 영국에서 걸지 않는 한 문제 없이 개봉할 것 같다. 근데 아직 영국에다가는 소송하는 움직임이 없다가 일단 현재 상황입니다. 네. 일단 더 없고요.
사실 그리고 이게 그 범위가 사실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 커먼웰스 다 포함이라던데 예 이것도 참 옛날 그 19세기 그거 잔재이긴 합니다만 뭐 하여튼 그 다음 저 스위치 2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잠깐 저 그때 예판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했었나? 아 이미 했었을 거예요 아마
네 얘기하셨어요
이미 했다고 했는데 네 놀랍게도 당첨이 됐고 하필 근데 본가 한우리에 당첨이 돼서 지난주에 결제 그 뭐지 기간에 가서 결제를 하고 왔고 뭐 잠깐 본가 가는 김에 들러서 결제를 하고 왔고요 아마 그 이제 나올 출시 즈음에 또 본가 갈 핑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 이 와중에 또 저 티덤님은 주문을 안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주문을 안 했는데 네 친구가 세 곳인가 당첨이 돼가지고 네. 혹시 관심 있냐 그랬죠. 나 할래.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서 저희 둘 다 스위치2를 뭐 6월 5일에 받게 됐고요. 뭐 이러나 네. 저러나.
그 보니까 마리오 카트 패키지가 훨씬 싸더라고요. 그래서 마리오 카트 패키지로.
이게 마리오 카트 패키지가 되게 혜자 패키지예요. 왜냐면 그때 저희가 얘기했지만 게임이 10만 원입니다.
네, 게임이 10만 원입니다.
근데 추가 금액이 아마 고작 3만 4천 원? 네. 4만 원? 그 정도?
4만 원 정도 더 내면.
네. 그러니까 네. 4만 원만, 그러니까 게임을 반값에 주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 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뭐 지금 루머, 이건 제가 어서 그냥 떠오르는 걸 본 건데, 재고도 확실히 이제 그 마리오 카트 에디션 쪽으로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게 반값에, 게임을 반값에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쪽에 몰릴 거란 건 당연히 안 거겠죠?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 둘 다, 일어나서 저희 둘 다, 어쩌다 보니, 뭐, 저는 뭐, 저보다 할 생각이 있긴 했지만, 그냥 저는 사실 안 될 줄 알고 넣었는데, 돼갖고 지금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만큼 막 많이 넣지도 않았어요. 뭐 다른 사람들 저게 뭐 저는 하긴 마키 컬린 저 나도 했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뭐 하여튼 쓰기든 뭐 이런 하여튼 좀 제가 뭐 복권 복잡한 데는 제가 안 넣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하여튼 몇 군데만 넣었는데 갑자기 당첨됐다고 문자가 오네. 뭐야 이거가 됐는데 뭐 하여튼 네 됐고요. 하여튼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걸 보면은 확실히 그 가격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아 스위치 2 게임이 뭔가 새로운 재밌는 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막 제 주변에도 네 군데서 당첨 문자 날아왔다는 사람도 있었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 이게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보다 일단 초기 물량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다른 나라는 사정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은 일본은요. 지금 일본은 아마 거기 스위치 닌텐도 공식 쪽에서 이제 지금 그걸 진행을 했죠. 그 뭐야? 저 우리나라처럼 이제 네. 추첨 예약을 진행을 했죠. 했는데 사실 그랬는데 지금 220만 명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 이거 다 못 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이런 공지를 올렸다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지금 난리가 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은 뭐 그래도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일본은 좀 그나마 싸기 때문에 해볼만 하겠다는 사람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저희가 그때 그 얘기를 했었죠. 저 관세 그놈의 관세 때문에 이제 연기가 됐는데 결국은 지난주에 했죠. 저희 좀 녹음의 기준으로 지난주에 진행을 했고 일단 닌텐도가 그 본체 가격은 동결을 시키는 대신 액세서리 가격을 좀 올렸어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일단은 조정을 하고 이제 예판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전부가 이제 추첨이었잖아요. 모든 리테일러가 다 추첨을 했는데 닌텐도 이제 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이 닌텐도 거기만 빼고는 다 이제 선착순을 한 거죠. 난리가 났답니다. 결론적으로 엄청 났다는 얘기가 들려요. 지금 뭐 하여튼 뭐 저희 뭐 그런 예판 열리면 난리 나는 거 있잖아요. 뭐 다 또 사이트 다운되고 뭐 난 분명히 저 장바구니 넣었는데 갑자기 그새 이선자 당하고 이선자니 이쪽 용어 아닌 것 같아. 뭐 하여튼 그 이선자 당하고 뭐 하여튼 그런 난리들이 꽤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또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마 그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닌텐도가 또 가격을 오를지 모른다라는 그 기저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환율 때문에. 아니, 환율이 아니죠. 관세 때문에.
관세 때문에. 제가 마치 네. 노트북을 산 것처럼.
네, 그렇죠. 약간 그 기저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물론 저, 뭐, 우리나라야, 뭐, 웬만해선 가격을 올리진 않을 테니까, 아, 좀 기다려보자라는, 뭐, 게임, 뭐, 많은 분들이 저, 동수, 속작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에디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거 한 3년 안 나올 것 같은데.
거기다가 루머가 나오니까 무슨 동물의 도시인가 뭐 해가지고 그런 썰이 하나 있던데
처음 들어보는데요?
동물의 숲이 도시 버전으로 나온다는 썰이 있더라고요.
처음 아니야? 뭐 그래. 하여튼 왜냐하면 저 동물의 숲 지금 것도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죠 지금. 걔도 네, 그쵸. 스위치 나오고 3년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2020년인가 나왔단 말이죠. 딱 그 코로나 터질 때 나와갖고 이제 엄청난 스위치에 그걸 견인을 한. 그 작품이 있는데 지금도 비슷할 것 같아요. 물론 젤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뭔가 그 티어스 오브 더 킹덤이 원래 뭐 저 옛날에 왜 우리 스위치 프로니 뭐니 뭐 그런 로봇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거랑 맞춰서 나오려다가 이제 이게 아마 스위치 2로 뭔가 바뀌면서 걔는 게임이 먼저 나온 케이스인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런 이제 킹리적 가슴이 뭐 들기는 하는데 뭐 하여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뭐 가격이 바뀌진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뭐 기다리자 뭐 좀 그냥 게임 우리 뭐 내가 할 만한 게임이 나면 그때 사야지 뭐 젤다던 뭐 저 그 뭐 동물의 숲이던 뭐 동숲이던 뭐 하여튼 나오면은 그때 사야지 이러고 했는데 미국은 이제 그 자꾸 환율이래 관세라는 그 이제 계속 그 이제 저기서 이제 떠오르는 문제가 있으니 계속 문제가 계속 남아 있으니까 아 얘는 좀 그거가 좀 몰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뭐 그래서 뭐 미국이랑 이제 일본에서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히트가 될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이렇게 막 여러 곳에서 당첨이 되는 걸로 봐서는 뭐 좀 아직 좀 뭐지 해외만큼의 그런 인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이것도 이제 실제로 나와보면 어떻게 될지 알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 이제 팔로우업 이게 다 팔로우업이었고요. 세상에. 저희 팔로우업을 지금 30분 했어요. 미치겠다. 뭐 어떡하니? 좀
빨리 하죠.
예, 예. 뭐 예. 뭐 그 고깃집도 지금 사실 좀
아, 이것도 크네.
아, 심각한 게 많아요. 예. 예. 많은데 한번 예, 전해 주시죠.
뭐 일단 요거는 이제 국내 연예 뉴스. 네. 그 가수 태연 씨 얘긴데 19일 날 그 일본 콘서트 그러니까 월드 이제 태연 씨가 월드 투어를 하기로 했어요. 아시아 투어였나?
솔로 데뷔 10주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어를 하는데 요 19일 날 4월 19일 날 당일에 공지가 올라왔어요. 도쿄 공연이 취소된다. 당일에 근데 이제 그 공지 내용도 조금 되게 이상하게 올라왔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마치 그 전날에 올라갈 공지처럼 19일날, 20일날에 있을 공연이 취소될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지가 나갔나 봐요. 당일 아침에.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거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땐 처음에는 뭐 장비 문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현장에서 마땅한 장비를 준비하지 못 거기에 맞는 뭐 장비 고장 문제인가 뭐 이런 식으로 공지를 냈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왜 당일에 공지가 아 여기 있다. 잠시만요. 4월 19일 날 당일에 올라온 이 공지가 일본에 진행 예정이었던 그 무대 장치랑 기재가 일본 공연에 맞춰 일정에 맞춰서 도착하지 못한 관계로 취소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 여기 있다. 4월 19일인데 당일인데 4월 19일 날 올라온 공지가 공연 일자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오랜 시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이제 공지를 띄운 거예요. 요게 문제는 4월 19일 그 12시 6분에 올렸네요. 밤 12시 6분. 그러니까 바로 하루 전날. 공연 일자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이 아니라 당일이었고요. 일단.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욕을 했고 특히나 요건 일본 공연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분들도 가셨을 건데 한국분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갈 때 공연장에 갈 때 당연히 티켓만 예매하지가 않죠. 비행기도 해야 되고
호텔도 해야 되고 저기
호텔도 해야 되고
뭐 물론 저 당일로 갔다 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네 뭐 물론 그렇겠지만 묵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일에 가신 분들은 결국 헛걸음을 하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조촐하게 뭐 이렇게 영상 상영회 같은 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고 이제 태연 씨가 그 버블이라고 하죠. 그 팬 소통 SNS 그 메신저 거기다가 이번 일은 진짜로 실수가 맞고 자기도 이렇게 돼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냈대요. 팬들한테. 이제 팬들은 아니 왜 요거를 님이 사과하고 계세요. 저기 소속사가 사과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팬들은 이제 뿔이 많이 난 거죠. 환불 처리를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너희들은 콘서트 당일에 표 환불하면 30% 수수료로 떼가면서 우리는 왜 표값만 돌려주고 땡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워딩을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따지기 시작을 하셨는데 일단 제일 큰 건 그거죠. 거기 숙박비랑 뭐 비행기 티켓이랑 뭐 이런 것까지 다 일단 피해를 입으신 거고 그리고 일부러 이제 일정의 시간을 내서 간 거였는데 그마저도 이제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은 거고 그리고 공연 취소를 해놓고 이제 뭐 당일에 이렇게 띠 공지만 올리고 말아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화가 나셔서 이제 성명을 올렸어요. 그 성명이 이제 그 피드백과 보상 촉구를 요구하는, 그래서 이 성명문에 태현 씨도 자기 인스타그램에다가 같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자기 소속사한테 똑바로 일하라고 한 거죠. 뭐 할 말은 없는.
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게 사실 태현 씨가 이제 사실 저 지금의 SM을 만든 어떻게 보면 1등 공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도 찍소리를 못 합니다. 약간 저 그 거의 뭐야 거의 뭐라고 해야 돼? 고인물 아닌데?
그 뭐라 그래야 돼? 그냥
저 뭐
고참?
뭐 완전 저 말년 병장은 아닌데.
개구 공신? 하여튼 뭐 그런데 일단은 근데 좀 찾아보니까 뭐 좀 소속사에 대한 불만이 살짝 있으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뭐 무대 준비했는데 공연을 못하게 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인데 저는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은 이분도 일을 똑바로 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올렸고, 근데 오늘 또 이제 공지가 나온 것이 공연장을 찾지 못해서 그 일단 그 공연 못한 거에 대한 대체 공연은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하고 이제 티켓 환불만 해주겠다라고 공지를 띄워서 예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또 다시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래서 뭐 그때 뭐 최종적으로 이 사단이 난 결정적 이유가 뭐랬죠?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냥 여기서는 이제 장비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실수로 다른 곳으로 보냈다는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음 콘서트 목적지로 보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저도 이제 이게 돌다가 어떤 분들이 트위터에 올린 거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피셜로 확인된 건 아니고?
네, 일단 그냥 실수라고만 되어 있는데, 근데 그런 실수가 뭐가 있겠나 찾아보면 이제 그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상.
그래서 네. 뭐 이게 사실 바로 이제 뭐 하루 이틀 미루기 힘든 거 그것도 사실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뭐 그 당장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그런 이제 공연 일정이 되게 빡빡하거든요. 보통 이제 끝나면은 바로 다음 나라로 날아가 다른 이제 아시아 투어니까 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 이날 끝나면 바로 다음 나라로 날아가 되고 지금 보니까 그 다음 일정이 마카오였네요. 그러니까 지난주 마카오에서 공연하셨네. 그러고 뭐 그래요. 뭐 진짜 뭐 50보 100보 해서 그것도 이해를 한다 칩시다. 그 뭐야 다른 일정 잡는 것도 뭐 거기 뭐 여기 아리아케 아레나 여기 일정도 네. 봐야죠. 여기 일정 꽉 차 있으면은 힘들 수 있죠.
꽉 차 있을 거예요. 거기는 뭐 콘서트 많이 하는 곳이니까.
네, 그래서 뭐 이해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런 사정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과정에서의 지금 문제인 거죠. 사실 이거는 이따가 또 다른 곳에서 또 결은 매우 많이 다르지만 이렇게 대응이 완전 이제 이런 식으로 개판으로 하는 거, 개판 5분 전으로 하는 거는 이제 딴 데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데요, 뭐, 뭐 하여튼, 네. 대응이 늦었다는 거죠, 예.
네. 일단 추측,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추측이라고 하네요. 사람 팬들 추측인데, 네. 마카오로 보냈다는 게 추측이고, 일단, 일본이기 때문에 장비가 뭐 하루 이틀 늦어지는 걸로 공연이 취소되려면, 그리고 19일 20일 공연이 취소가 된 건데 장비를 하루 만에 보낼 수 있지 왜 이거를 일본으로 보내는 거를 못 보내냐, 이거는 이미 다른 곳에 보내놨다라는 얘기라는 추측이 있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루 이게 장비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빨리 셋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가서 뭐 다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어떻게 하루 만에 해요?
리허설도 해야 되고, 네. 네,
리허설도 해야 돼. 뭐 다 오디오 체크 다 해야 장비 이제 오디오 체크 다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하루 안에 하냐고요. 그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사실 그래서 사실 그 일 뭐 이제 물론 이제 주말마다 공연이 있는 것도 사실은 물론 저 주중에는 사실 공연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 뭐, 저, 콜드플레이는 뭐, 주중에 공연 잘 하셨긴 하겠다만은, 뭐, 보통은 주중에 공연 잘 안 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뭐, 사람들이 주중에 공연을 잘 안 보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동안, 그, 한 주 동안, 이제, 뭐, 장비, 이제, 다, 이제, 이 원래 하던 곳에서 짐 싸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옮겨서, 이제, 다 셋업하고, 리허설 하시고, 오디오 체크 다 하고, 다 하면은, 이제, 공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하루 만에 못 하죠, 이거를. 그리고, 뭐, 왜냐면 이제 또, 거기서 또, 짐을 싸서, 짜는 것도 며칠일 거 아니에요. 이제 바로 전에 공연했던 곳에서, 짐을 싸는 것도 그것도 며칠일 텐데. 뭐, 바로 쌀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일단 실수로 딴 데 보낸 거? 뭐, 솔직히, 이 정도 짬이 있는 소속사면은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될 일이겠죠, 사실은. 예, 뭐. 아니, 그니까, 되게 안타깝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것도 이해하겠고. 그니까, 사실, 사과, 이제 이거에 대한 사후 처리나 이런 것만 잘했으면 사실 이 정도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물론, 저, 노발대발, 저 끝까지 뻗대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이해를 할 거라고요. 뭐, 이렇게 된 게 참, 뭐, 공교롭고, 뭐, 이런 건 있을 테니까. 근데.
설명이 없으니까 지금 그게 제일 큰 문제고.
예, 이것도 참, 이따가 얘기할, 네.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저 사과문을 봤거든요? 지금 이 사과문, 지금, 이거는 사실 뭐, 이건 좀 딴 얘기긴 한데, 사과문을 얘는 애플 고딕으로 한 거야?
중요한 거는, 그리고 지금 이 공연 취소 공지가 일본어로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일본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왜 한국어랑 영어로만 있어?
한국어랑 영어밖에 없어요. 지금 이 밑에 다음에 다룰 그거 비슷한 건데.
아니, 뭐, 있긴 있네요. 일본어 버전도 있긴 하네요.
아, 있어요?
네,
꺼라위키는
다 있네요.
아, 꺼라위키는 네. 있나요? 여기엔 없, 지금 이 공지에는 없어
보여요. 아마 얘네 뭐, 일본 내부 채널에도 올렸었나 봐요.
뭐, 그렇겠네요.
네, 뭐, 있긴 한데, 뭐, 하여튼. 아니, 왜 이걸 애플 고딕으로, 예, 이거는 사실 뭐, 딴 얘기입니다. 뭐, 하여튼, 네, 참, 오랜만에 보는 저 지옥의 폰트가 보여서, 하여튼, 이게 환불로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아마 단체 소송하지 않을까요?
사실, 결국은 끝까지 원인에 대해서는 공유를 안 한 거잖아요? 뭐, 물론,
네, 뭐 그냥 원인을 그냥 장비 미도착이라고 했는데 그 상세한 미도착한 이유를 안 했으니까.
아, 그래, 뭐 그 50% 100%
그것이 문제긴 한데.
양보해서 뭐 그건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칩시다. 근데 참 그러네요. 좀 많이. 아, 예. 그다음 또 그건 또 뭔가요?
다음 거는 요거는 저기. 스카이림이란다. 엘더 스크롤.
오블리비언이죠, 오블리비언.
네. 그쵸. 네. 네. 엘더 스크롤 4가 오블리비언, 이제 이게 리마스터가 나왔는데, 요게 지금 한국에서는 플레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시대에요?
예, 한국에서 차단됐습니다. 근데 이유도? 이렇게 뭐 뻔히 얘기를 안 했어요. 여기도 이유를 좀 가렸어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놓고 마치 사과문에서는, 우리 탓이 아닌 양. 이렇게 올렸습니다. 사과문에는 이제 한국 게임물 관리위원회와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제 이것 때문에 취재하려고 기자분이 이제 저기 게임위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게임위에서 우린 이거 15세로
이미 했는데
등급 맞추고 끝냈는데요. 그러고 뭐 얘네가 연락 준대요. 뭐 연락 받은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반대로 이제 또 이제 한국 백업에 담당하고 있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쪽으로 한국 MS로 연락을 했더니 아 이거 공지 쓰는 과정에서 살짝의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정을 한 건데 예, 관리위원회와 협력할 예정입니다라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고 있다에서 할 예정이다라고 바꿨다고 하는데 요거는 뭐. 사실 한국 배급사에서 쓴 공지일 텐데 요거를 요렇게 바꿨다는 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게임위에서는 당연히 15세로 이걸 판정을 끝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이상 없는 거고 사실 요 지역락 스팀에서 판매하지 않는 거는 MS에서 그냥 해제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판매를 그래서 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안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하고 협력하고 있어서 이제 그 협력되면 얘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데.
아 여기 뭐 그 얘기가 있네요. 김성회 이 게임 시사 방송인이라는데 이 사람이 네. 조사를 좀 해봤대요. 그런데 오블리비언 리마스터 자체가 서프라이즈 론칭이었고 왜냐하면 그 트레일러 공개하자마자 바로 오늘부터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였잖아요. 그래서 등급심의 유통 대행사한테 이거를 의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리마스터여도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건 맞나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원본은 15세 이용가였는데 근데 DLC가 청불이었다는 거래요.
DLC가
그래서 이 합본은 청불.
아 해결할 문제가 있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15세 게임이면 자체적으로 그게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뭐 이제 그 자체 등급 분류 심의를 해갖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청불이 되면은 무조건 이제 뭐 옛날엔 개등이라 예, 저 게임물 관리 위원회에 이제 등급 심의를 따로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된 거라고 합니다. 뭐 예.
옛날 거가 문제가 된 거네요. 그러면 결국엔 DLC에서 문제가 돼서.
그렇죠. DLC가 이제 청불이었고 뭐 하여튼 네. 결론적으로는 그냥 제대로 준비 못 하고 있다가 뒤통수 후들게 막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DLC 때문에 얘가 청부를 받을 거라는 거를 이제 예측을 못 한 거고, 그냥 정책 실패인 거죠.
한국 지사에서 그 출시 계획을 알았을까요? 물론 로컬화를 했겠지만.
지금 한국어 번역도 지금 버전에는 없다는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없는 게 튀어나와서 이쪽 분들도 지금 당황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 대충 들어보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이런 서프라이즈 론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사 같은 경우는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직전에 아는 경우. 특히 애플도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도 자료를 지사에는 전날에 준대요. 발표 전날에. 그러니까 뭐 이런 아이폰 이벤트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전날 줘서 전날에 이제 미친 듯이 번역을 해서 그거를 보도 자료를 이제 발표에
유출을 막기 그렇죠. 위해서구나.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고 물론 그 전에 이제 그걸 이제 통신사 테스트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뭐 물론 이제 한국 뭐 예를 들어서 애플 코리아 같은 그런 이제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몇몇 있긴 하겠지만 이제 다 이제 그 딱 컴파트먼트 이제 부서별로 이제 그게 비밀 인가 등급 뭐 그거를 치면 이제 기밀 인가 등급이 다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애플도 그렇다고 들었는데 근데 얘네도 비슷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어 번역 같은 이런 번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사 안 통하고 사실 본사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아예 지사를 우회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게이밍 같은 경우는 진짜로 저는 위상이 정말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그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이제 그 행사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 엑스박스 뭐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막 그 이제 헤일로 성우진도 오시고 막 이랬었어요. 그때 막 이정구 성우님도 오시고 그때 이제 마스터치프 담당이셨어갖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막 이제 그런 이제 뭐 더빙도 다 해줘 뭐 이런 진짜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참 예, 특히 이제 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베데스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한국어 번역에 굉장히 인색하다라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거를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문제가 있기는 한데 뭐 되게 복잡한 문제인 것 이게 생각보다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예.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사실 게임이 그렇게 큰 파이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솔직히 그 요즘 기계 번역하는 거 거의 밈인 수준이잖아요. 사실 그 윈도우 얘네 주력 제품인 윈도우에서도 그러고 앉았는데. 응? 번역이 그따위고 뭐 옛날에 뭐였지? 저 여러 개 있었잖아요. 윈도우 번역 이상한 거 그 사례 되게 많았었잖아요. 뭐 아 맞다 그거였지. 저 처음에 윈도우 셋업할 때 지역을 선택해야 되냐 영역을 선택하라 하라고 하지는 않나 뭐 등등등등 뭐 하여튼 굉장히 저 그런 게 많았는데 근데 이게 아니 하다못해 지네 주력 제품에서도 이러는데 게임은 더 심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게임은 더 하겠냐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매출도 높지 않은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출 높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요즘은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가 애플 코리아보다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애플 코리아는 그래도 번역하는 거 봐요. 번역 아주 따박따박 다 하고 거의 정식 버전 나올 때쯤 되면은 다 번역 다 돼 있는 상태로 다 나오는데 얘네들은 뭐냐고요. 예. 네. 그리고 막 어? 뭐 애플페이도 결국 그렇게 노력해서 다 드려 그 했고 뭐 나이 찾기도 뭐 우리가 왜 안 하냐고 그렇게 욕을 했지만 뭐 어떻게 노력을 해서 들여왔잖아요. 성공했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게 다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확실히 한국을 좀 날이 갈수록 그런 홀대하는 느낌? 그런 게 좀 있는 거에 확실히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 얘기는 여기까지고 그다음 또 뭔가요?
아, 요거는 뭐 별거 아닌데 스타크래프트 IP가 네. 팔렸습니다. 뭐라 팔렸다고 하는 거라고 보기는 뭐라 그래야 돼?
그냥 그거 협업... 아니에요? 그냥 라이센싱 해준 거 아니에요? 결국?
네, 라이센싱인데 컨텐츠 개발권이라고 하네요. 컨텐츠 개발권이 팔렸는데 이제 스타크래프트는 이제 장르나 컨텐츠의 형태에 제약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입찰 제한이 이루어졌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많은 게임사들이 경합을 했는데 결국엔 넥슨이 요걸 따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IP를 이용한 신작 스핀오프를 개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IP를 이용한 뭐 당연히 뭐 웹툰이나 뭐 요런 것들도 가능하고 모드도 제작이 가능하고 뭐 요런 식으로 플랫폼 개발도 할 수 있게 사람들이 많은 제안을 했는데 결국에는 넥슨이 이거를 따갔다고 하고요. 어떤 형태로 요거를 만들겠다라고 어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넥슨이 따갔다라고 합니다. 특히 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요거 따오려고 자체적으로 공모전을 진행을 해가지고 그 공모전 결과로 이제 아이디어를 뽑아가지고 어필을 했었는데 결국엔 안 됐고요. 일단 봤더니 한국 이제 블리자드는 요거 라이센싱을 줄 때 그 한국에서만 서비스할 배급권을 주고 싶었는데 많은 게임사들이 글로벌 서비스를 바랬다. 그래서 안 됐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넥슨이 스타크래프트 IP를 따가면서 오버워치 모바일에 요거를 따갔다고 합니다. 라이센스도 따갔다고 합니다. 그 철진한 만우절 조크. 4주가 지나긴 했는데. 하여튼.
아, 저는 근데 이게 딱 이 기사를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사실, 물론,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거죠? 생각이 네. 없구나. 약간 얘네들이 직접 개발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별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냥 이제 더 이상 동력을 잃은 느낌.
그러니까 지금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렇게 둘 중에서 지금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얘를 산 거는 거의 한 제 생각에 80-90%는 콜 오브 듀티 때문인 것 같고 그게 단 것 같아요. 거의 콜 오브 듀티 살려고 그걸 산 것 같아요. 딴 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얘네 그 스타크래프트나 지금 오버워치는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딱 봐도.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개발사들한테 그냥 왜 이게 사실 뭐 말이 저 그거지 사실 거의 사실상 외주주가. 퍼블리싱은 누가 하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나 아니면은 얘네들이 하나? 그것도 궁금해지긴 하는데 개발만 할 수도 있잖아요. 개발만 하고 이제 그 뭐야 퍼블리싱은 뭐 저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쵸. IP를 아예 라이센싱 하는 거니까 퍼블리싱도 넥슨에서 할 수 있으려나? 뭐 그건 모르겠는데 봐도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거를 우리가 굳이 싶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사실 스타크래프트는 사실 미국에서 인기가 있었나요? 제 생각에 인기 없었던 것 같은데 맞나?
저는 네,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거고 제 생각엔 그리고 뭐
해외는 오히려 월드 오브 크래프트 쪽이 더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얘는 안 올라왔잖아요. 워크래프트 IP는 안 올라왔잖아요.
네, 워크래프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했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게 스타크래프트가 잘 되는 걸 아니까 일단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고 제 생각에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는 진짜 돈 되는 것만 이제 지네들이 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이렇게 라이센싱을 해갖고 뭐 이걸로 알아서 해먹으세요. 약간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 예. 뭐 그러네요. 오버워치 모바일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일본만 대상이라는 것도 좀 특이한 부분이긴 하네요. 뭐 다른 데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나? 네. 뭐 하여튼. 네.
다른 데서는 만약에 이게 게임이 잘 돼가지고 서비스가 좋으면은 잘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고민을 해보겠죠. 딴 데로 배급을 할지.
그렇긴 하겠는데, 예. 뭐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게 예. 그러니까 네 딱 봐도 그게 보여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건 별로 이 IP를 완전히 그냥 묵히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가 개발하기엔 귀찮다인 거예요.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고깃집은 여기까지 하고 그 AI 소식 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뭐 그렇게 네. AI 소식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예.
네. 별거는 뭐 아니고 늘 그냥 늘 꾸준히 늘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긴 한데
이번에 좀 사이즈가 좀 큰 것 네. 같더라고요. 그, 근데
예, IGN이랑 CNET을 가지고 있는 지프 데이비스가 네, 저기 OpenAI를 고소했습니다. 지프 데이비스가 미디어 브랜드를 45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하루에 200만 개의 기사가 나가는데 그 기사를 OpenAI가 그냥 허가 없이 다 끌고 갔다. 그리고 로봇txt 여기에다가 이제 GPT를 거부하면 거부할 수 있어요라고 이제 OpenAI가 약을 쳤는데
거짓말이었다. 네,
그 마저도 지키지 않고 다 긁어 갔다. 라고 이제
그거는 되게 예전부터 의심되는 정황이 많았던 약간 그거죠.
네. 의심된 정황이 많았고 그리고 사실상 로봇txt로 막아놔도 사람들이 직접 기사를 들고 와가지고 이거 텍스트 긁은 다음에 넣어놓고 요약해줘 이래버리니까 네 사실 이거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사용자가 입력하는 걸 학습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죠 이분들은.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일단 그 지금 이 지프 데이비스랑 거의 비슷하게 하는 곳이 복스미디어인데 요 복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OpenAI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라이센싱 협약을
네,
했죠.
네. 네, 라이센싱을 해줘가지고 이제 돈을 받고 기사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OpenAI랑 소송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뉴욕타임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저 작가들 있었고요. 저 뭐야 사라 실버만의
네,
위시한
작가진들 그 네,
작가들
네,
있었고
그 작가 협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뭐 각종 뉴스 사이트들이 각자 따로따로 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네. 요거는 뭐, 사실, 해결법은 간단한데,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것만 막아놓으면 되고, 네. 허가받은 데서만 하면 되는데, 그럴 리 없다. 그리고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샘 알트만이 이걸 공정이용으로 봐달라라고 트럼프한테 네.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갈 길이 멀어 보이.
지금 딱히 트럼프가 뭐 지금 사실 관세 저 세계 경제를 망가뜨리느라 바쁘셔서 지금.
네, 그렇죠. 그 와중에 또 무슨 저기 러시아 휴전을 자기가 지휘하고 있다고 뭐 헛소리를 하고 있던데.
예. 자, 그래라.
예. 아유 정말.
그러시겠죠.
에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일단 이러고. 일단 이러고 이제 OpenAI는 하여튼 네, 난 억울하다라고 하고 있을 확률이 크고요. 일단 더 이상 데리고 안 하고 이건 공정이용이다라고 지금 그냥 자세를 그렇게 하고 나가려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그 공정이용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자꾸 다른 AI 업체들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요거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팀 오라일리라고 그 오라일리 출판사 사장이 글 쓴 게 있었는데 뭐 그런 게 가능하대요. GPT 물론 GPT가 아니라 LLM 모델에서 이제 답변을 할 때 출처를 표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출처를 기반으로 로열티가 나가는 시스템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샘 알트만이 그 오라일리 출판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컨텐츠를 긁어갈 수 있게 달라라고 이제 연락을 했었을 때 돈 줄게 데이터 내놔 이랬을 때 팀 오라일리가 요런 시스템으로 돈 정산해 줄 거면 생각해 볼게. 살짝 인세 개념인 거죠. 이제 뭐 로열티를 준다면 이제 해볼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을 끊었다. 샘 알트만이 대답 댓글 안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실제로 구현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방식의 정산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방법보단 지금 요 뭐 복스미디언이 뭐 여기에서는 돈을 그냥 통째로 받고 뭐 연 단위로 주는 걸 거 아니에요?
네. 연 단위로 몇 단위로 결제를 하고
네. 돈을 연 단위로 돈을 받고 네네 데이터를 그냥 꾸준히 나가는 식으로 할 거라서 사실 그거보다는 좋은 방식이 아닌가 싶긴 한데 사실 러닝 개런티와 그냥 픽스 개런티의 차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정상 방법의 차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 방법이 나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고 봐야죠.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공정이용으로 몰고 갈 것 같고 특히나 정부 그 정부에서 하려는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니 뭐니 하면서 너희가 좀 희생해라라고 희생시킬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좀 그쵸. 되게 세게
뭐
들어서
게다가 이제 지금 또 중국의 딥시크 뭐 이런 애들 뭐 하면 걔네들한테 위협을 받으니까 뭐
네 지금은 합쳐야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제
네 그러겠죠. 예, 네, 뭐 일단은 지켜봅시다. 어떻게 될지. 그 다음은 이거는 제가 이 제품을 써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 쓰시죠, 티터님도.
네, 저도 쓰고 있죠.
예,
네,
저 시놀로지가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출시되는 이제 그 고급 나스 뭐 이게 플러스 라인 이상의 나스 제품들에는 이제 자사 하드 드라이브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당연히 뭐 이게 구형 제품들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뭐 그 이미 구형 제품 사신 분들은 뭐 그 이건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만 뭐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좀 이게 생각보다는 이제 이게 보통 이렇게 되면은 왜 약간 저 애플 마냥 그 애플 이제 저 SSD 가격 마냥 또 엄청나게 프리미엄 붙여서 팔 것 같고 막 이러는데 뭐 생각보다 심하진 않다나 봐요. 그 뭐야 저 한 시세 이 아스테크네카에 따르면은 이제 8테라바이트짜리 이제 그 시놀로지 브랜드 하드드라이브가 $210 뭐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얼마입니까? 30만원? 딱 30만원 정도인데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얘네들도 뭐 얘네들이 직접 하드드라이브 만들진 않죠. 이제 뭐 다른 데서 하드드라이브 사고 지네들이 뭐 커스텀 펌웨어를 뭐 넣든 뭐 하겠죠. 근데 이게 뭐 기반이 되는 애가 어제 토시바의 이제 하드드라이브인데 얘네가 173불 그러니까 얘는 173불은 얼마니? 25만 원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뭐 애플만큼 미친 듯한 마진은 아니겠죠.
지금은 양심적이네요. 지금은.
근데 여기서 이제 네. 가격 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직은 뭐 네. 뭐 근데 하여튼 이것도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 뭐야 이제 수직화를 함으로써 결국은 이 수직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든 이제 그 이익을 다 이제 그거를 다 지금 수익을 이제 다 창출하려는 약간 그런 움직임인 건데 사실은 사실 이런 업체 이게 사실은 이제 뭐 그런 뭐 이제 우리 같이 사실 이런 시놀로지의 이런 움직임 사실 저희 같이 막 집에 이제 나스를 갖다 놓는 이상한 사람들보다는 회사에 이제 나스를 갖다 놓고 이제 구동한 사람들을 위한 약간 상술일 가능성이 상술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업용 솔루션, 뭐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플러스 라인에 이제 이 나스에만 한 걸 보면 더더욱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거죠. 이제 이 회사들은 이제 다 조금씩 다 이게 결국은 이게 다 비슷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런 영세한 뭐 IT 업체들의 정말 안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업 서비스, 뭐 기업을 고객으로 둬야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 개인 고객 해봤자 얼마나 되겠냐. 약간 이거잖아요. 뭐 사실 지금은 망한 제 옛날 회사도 그렇게 무리하게 이제 저 기업 대상 서비스 했다가 망한 것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뭐 하여튼 뭐 다 망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죠. 사실 참 이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뭐 개인으로서 참 이렇게 다 기업형으로 다 바뀌고 뭐 사실 드롭박스도 비슷하고 드롭박스도 차라리 그런 기업형 기능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왜냐하면 그쪽에 돈이 되니까. 그리고 뭐 다 많은 업체들이 그런데 뭐 좀 안타깝긴 하죠. 그런 면에서는 뭐 이제 이런 사실 뭐 당연히 저 이제 일반 사용자 시장용은 사실 특히 이런 좀 널디한 제품들은 사실 일반인들이 많이 사는 제품들은 아니니까 사실 이렇게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는 것도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참 뭐랄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 저는 다행히도 뭐 구형 제품이기 때문에 예.
제가 218 플러스였나 216 플러스였나 뭐 그럴 건데 그런 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 나스를 사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잘 안 알아보시고 사는 분들은 하드를 아무거나 꽂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냥 용량 크고 싼 거 이렇게 꽂으시는 분들이 저는 몇 분 봤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옛날에 아마 거기 있는 하드 드라이브 중 하나는 아마 옛날 그냥 그런 WD 그런 외장 하드 있잖아요. 그걸 하나 그게 옛날에 네네. 되게 싸게 나온 게 있었어요. 아마존에서 그거를 뜯어서 안에 있는 하드를 적출을 해서 걔를 넣었는데 지금 그 나스 산 지 거의 4, 5년 됐을 건데 아직도 안 죽었어. 더 웃긴 거.
아니 그게 왜냐면은 외장 하드용은 괜찮아요. 외장 하드용은 그 저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뭐라 그래야 돼? 컴퓨터 돌리는 용도 있잖아요.
아, 그 저 시스템 드라이브용이요?
네, 시스템 드라이브 용도로 사용하는 하드를 이제 가끔씩 갖다 꽂아서 버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딴 거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 데이터가 가끔씩 이게 엉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몇 번 외장하드 쓰면서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뭐 외장하드용, 나스용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애들은 그래도 그 목적으로는 수명이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모든 기업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좀 소규모의 이제 막 뭐라 그래야 되죠? 기술 기업이 아닌 곳들, 예,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 기술 기업이 아닌 곳들, 이제 이런 곳에서 나스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아, 뭐 그것도 있었겠구나.
물건 살 때 아무 하드나 갖다 꽂고
이제 서포트 티켓 늘어나고 뭐
네,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시놀로지 쪽에 전화 걸어가지고 니네 제품 믿고 샀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따지는데 우리가 판 거는 너희가 산 나스지 하드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러면 이들이 하드도 팔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가 제 추측입니다.
네, 뭐 실제로 그랬고요. 예. 네. 지금 저도 근데 이제 나스 하드를 업데이트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서 지금 왜냐면은 저도 용량이 조금씩 후달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지금 4개 4베이짜리란 말이죠. 제 거는. 근데 이제 2테라짜리 두 개랑 12테라짜리 두 개 이렇게 해놨었어요. 근데 이제 좀 불균형이긴 하죠. 그래서 아마 2테라짜리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이긴 한데 뭐 하여튼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거를 구해야겠죠. 물론 아직까지도 놀랍게도 죽지 않았지만 어떻게 안 죽었는지 되게 놀랍긴 한데 아직도 그렇습니다. 잘 보고 사야죠. 뭐 하여튼 하여튼 뭐 이런 트렌드가 계속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결국은 네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아 그 다음은 이제 지금 아까 이제 구글과 이제 저 법무부랑 했던 거랑 별개로 이제 지금 메타랑 이제 여기는 미 공정거래위원회 FTC랑 지금 여기도 한판 붙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이번에 3주 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녹음일 기준으로 근데 1주차, 2주차가 재밌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만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데 이 소송의 골자는 결국 그거예요. 이제 메타가 이제 2012년에 인스타그램을 인수를 했고 그다음 2014년에 왓츠앱을 인수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과연 이 FTC의 주장은 이제 메타가 이거를 경쟁을 죽이기 위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인스타랑 이제 왓츠앱이 기니까 사버림으로써 잠재적 경쟁자를 없애고 이제 자기네들의 독점적 지위를 굳건히 한 거다라는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싸우고 있고 이제 이 FTC가 원하는 거는 이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분사인데 이게 이 떡밥이 되게 오래 전부터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 FTC가 이 소송을 처음 제기한 게 2020년인가 그래요. 2020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뭔가 그런 이제 요건 충족이 안 돼서 한번 기각당하고 이제 FTC가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제기를 해서 지금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된 건데 굉장히 오래 이미 시작부터가 굉장히 오래된 거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뭐 이거 실제로 이게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한참 걸릴 거고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만 이제 첫 주에 마크 저커버그가 나왔어요. 마크 저커버그가 나와서 이제 했던 주장들 중 하나가 이거예요. 아, 이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은 아, 우리 메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크지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얘네들을 사지 않았으면은 얘네들은 도태됐을 거고 지금 좀 없어졌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메타가. 근데 그 다음 주에 누가 나왔냐면 이제 인스타그램을 창업했던 케빈 시 스트롬이 나왔는데요. 즉 원래 인스타그램을 메타가 인수하면서 메타 아래로 들어갔다가 몇 년 전에 그만뒀어요. 몇 년 전에 그만뒀는데 그때 이제 그만둔 게 이제 뭐 좋게 그만둔 건 아닌 걸로 얘기를 아마 그랬던 걸로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시스트롬이 이제 증인에 섰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뭐라 그랬냐면 이 메타 덕분에 큰 거 아니다. 왜냐하면은 메타는 우리한테 자원도 안 줬거든. 그러니까 뭐 전폭적인 지원은 개뿔이다 이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트롬의 주장은 뭐냐면 저커버그가 질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지금 메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마크 저커버그가 실제로 만든 거는 페이스북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인수한 거 다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스레드 하나 있겠네요.
스레드 하나 있겠네요. 스레드 하나 있는데, 근데 스레드도 사실 얘 오리지널 아이디어는 아니잖아요. 네, 트위터로 뺏긴 거니까.
그렇죠.
뭐 인스타그램 릴스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틱톡 뺏긴 거고요. 뭐 등등등.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저 스냅챗 뺏긴 거. 뭐 하여튼 네. 근데 이제 그 시스트롬이 주장을 하는 거는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자기가 직접 만든 페이스북에만 이제 편애를 한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을 제치고 막 이렇게 성장하는 무섭게 속도로 성장하는 하는 게 질투가 났다. 그래서 이제 본사 차원에서 인스타그램에 자원 할당을 많이 안 해줬다. 뭐 그게 인력 자원이든 아니면 금전적 자원이든. 근데 인스타그램이 큰 거는 그렇게 지원을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큰 거고. 그리고 솔직히 솔까말 저커버그가 뭐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인수 안 해서도 인스타그램 잘 살아남았을 거다라는 게 이제 시스트롬의 주장이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이 모든 그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사실 이런 사내 정치 이런 거 얘기는 잘 유출이 안 되잖아요. 뭐 물론 저 애플은 맨날 요즘 애플 인텔이어서 그 난리 때문에 하루가 멀다고 유출당하긴 하는데 이런 뭐랄까 사실 인스타그램이 그때 이제 메타가 산다고 했을 때도 참 좀 띠용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벌써 되게 오래전이긴 한데. 근데 확실한 거는 일단 확실한 거는 메타 아래서 인스타그램이 많이 큰 건 맞지만 물론 이제 그 이제 시스트롬이 약간 저 뭐냐 저커버그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별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둘이 그렇게 잘 어울리진 않았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좋게 헤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만뒀지. 뭐 그럼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색안경을 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시스트롬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은 뭐 물론 이제 이 법원 이제 이런 재판에서의 증언은 사실 그 맹세를 하고 갔기 때문에 뭐 맹세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네, 그런데 뭐 그래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네. 약간 그래서 이제 그런 이게 시스트롬의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커버그가 의도했던 거는 얘가 인스타그램이 위협이 되니까 인스타그램을 사서 말라 죽이는 거죠. 자원을 안 주면서. 말려 죽이려고 이제 그래서 페이스북만 살아남게 하려고 이게 소리 소문 없이 사용자 줄여서 서비스 종료할게요를 하려고 산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잠재적 경쟁자를 없앤 게 목적이었다. 목적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이 커버린 거다. 페이스북은 왜냐면 페이스북은 이때부터 이미 제 기억하면 이때부터 이미 좀 약간 늙은이들의 SNS 약간 그런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해서 예.
그렇죠. 예. 페이스북 사용자도 아마 많이 줄고 있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도 그런데 네.
아이러니죠. 원래 페이스북이 뭐 대학 대학생들이 뭐 저 서로 외모 품평하려고 만든 모범식이었는데.
예. 그 대학생들 그대로 안고 간 거죠, 사실.
아, 아니 그거보다 좀 가속화한 것 같긴 한데.
함께 늘은 거죠.
어.
가속 노화를 하긴 했는데 저속 노화에 실패했지만 하여튼.
그래서 참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게 참 뭐랄까. 사실 그렇잖아요. 뭐 저는 지금 보니까 제 폰에 페이스북 앱이 지워졌네. 아이폰이 너 님 이거 안 쓰잖아. 지워. 를 시전 당했었는데. 아, 참 뭐랄까. 그래서 참 이 재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왜냐면 아직 이번 주는 지금 X에서 누가 나와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뭐 왜냐면 왓츠앱이 아직 이제 증언을 안 했기 때문에 왓츠앱 쪽에 대한 그런 재판 진행이 아직 남아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또 지켜봐야 되고, 뭐 또 판결은 또 한참 지나고, 뭐 판결이 어떻게 됐든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항소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또 한 대법원까지 또 갈 거기 때문에 뭐 한참 걸릴 얘기긴 한데. 이 부분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내 정치, 이런 메타의 그 사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살짝 볼 수 있는 그런 거라서, 네. 그랬습니다. 다음은, 크다. 또.
크다.
왜 매번 방송할 때마다 이런 거 하나 터질까요? 이미 다 아실 대로 아실 겁니다. 네. SKT 유심 사태.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타격을 받으셨을 거고.
네,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요. 일단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미 뉴스에서 다 보셨을 테니까 그 얘기는 스킵을 할게요. 뭐 또 해봤자 얘기도 없을 거, 얘기해봤자 그것도 없는 거고. 일단 뭐 오늘 나온 얘기는 일단은 뭐 정부 쪽에서도 이제 과기부 쪽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IMEI, 그러니까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는 유출이 안 됐다.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지금 이제 SKT가 지금 해결책이라고 제시를 한 거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하셔라.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미봉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저 땜빵 하는 거고요. 그냥
일단은 악용될 여지를 다 막겠다.
아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때우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때우고, 사실 확실하게 이걸 하는 방법은 유심을 교체하는 거예요. 사실은. 유심을 교체하는 게 제일 좋고, 뭐, 저, 혹자는 이제 반동분자라 그런 좀 그렇고, 이제 레디컬하게 가면, 이제 레디컬로 가면은, 통신사를 바꿔라. 뭐, 그건 또 그거대로의 좀 그게 있습니다만, 왜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통신사라고, 과연? 왜냐면 유플러스는,
자, 한 곳은 이미 털렸고요. 다른 한 곳은 여러분을 털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유플러스는 23년에 재작년에 일이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예, 네, 맞아요.
그때 근데 지금만큼 피해 규모가 많지는 않았는데, 아니 지금도 사실은 피해 규모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조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사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SKT가 항구를 하고 있는 건지 뭐 둘 중 하나인데. 그때는 20몇만 명 정도가 유출이 됐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잠재적으로 2,300만 명이 전부 유출됐다라고 좀 가정을 하는 거고. 근데 KT는 의심받는 정황이 있다고는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몇 번의 심스와핑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심스와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심 데이터가 유출이 돼서 심을 복제를 해서 복제 떠서 딴 폰에 넣어서 뭐 소합을 한 뭐 그쪽 심으로 이제 데이터가 날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전화번호에 대한 통제권, 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회선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건데, 심스와핑 사건이 몇 번 있었는데 털린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받긴 했으나 이제 뭐 유야무야 넘어간 경우가 몇 번 있었다고 하고요.
네, 아직 아마 소송 중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번호 이동도 저는 확실하다고는 말을 못했어요. 물론 SKT한테 이제 한방 먹이려는 번호 이동은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가족들의 뭐 가족 할인과 이런 거 묶여 있는 거 사정상 때문에 그러기는 힘든데, 저는 뭐 솔직히 그거는 뭐 제가 SKT 니 엿 먹어봐라 이러면서 번호 이동하는 거, 뭐 그거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제 가입자 수가 줄어봐야 이제 얘네들도 조금은 정신 차릴까요? 조금?
전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이미 그거 나가는 거에 대해서 대비책으로 보조금 풀어가지고 가입자 유치하려고 그러는 분들인데 뭐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고.
하여튼 결론적인 거는 예, 그 확실히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확실하게 책임 소재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징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그래야 이제 기업들이 뭐 이 3사 이 통신 3사가 겁먹어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겁을 먹고 결국은 안 하게 될 텐데 그 이제 좀 더 당연히 아니 안 하게 된다는 게 좀 그 보안에 당연히 더 신경을 쓰게 될 텐데 지금 솜방망이로 그냥 그러기만 하니까 바뀌질 않는 거죠. 그래서 참 저는 이런 면에서 진짜 좀 되게 실망을 좀 많이 했고 예 그리고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는 또 우리나라의 이 본인 인증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진짜 심각하게 좀 취약점이 많다라는 걸 느껴요. 본인 인증을 왜 해야 될까부터 일단 시작을 해서 그거부터 일단은 그거고 일단은 그게 근본적인 문제고 뭐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 우리나라 옛날부터 뭐 저 사실 이 모든 문제 기원은 사실 주민등록을 한다라는 그 개념부터였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사실 뭐 인터넷 시대 이전 한참 이전에 그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독재정권 때 나온 얘기죠. 독재정권 때 한 거잖아요. 사실 아 이렇게 주장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국민 감시하려고 한 거잖아요. 사실 주민등록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뭐 그래요. 뭐 진짜로 저분 뭐 난파간첩 이런 게 이제 뭐 난파간첩이 이제 우리 사이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뭐 저 가려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민 우리 쪽 시스템에다 주민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 난파간첩 뭐 이런 거를 막자 뭐 이런 취지였을까요? 뭐 나 취지는 잘 기억 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뭔가 내 뭐 공표하지는 않았겠지만 내면적으로 있었을 것 같고 뭐 하여튼 사실 미국에는 없는 제도거든요. 주민등록이라는 게 물론 저 사회보장번호 이런 건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건 있지만 사실 이게 주민등록번호랑은 또 다른 개념이기도 하고 그 미국은 일단 본인 인증이라는 걸 안 하고요. 물론 그것도 그거대로의 뭐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인터넷에 이렇게 본인 인증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했던 거는 사실 그것도 있잖아요. 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인터넷의 익명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 이제 미국은 그걸 딱히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는 거고. 그런데 그거는 뭐 가치관의 차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근데 이 본인 인증 시스템을 결론적으로는 이게 원래는 이제 본인 인증을 뭐 그래요. 뭐 저 주민등록번호를 했었죠, 옛날에는. 근데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공공재가 됐죠. 하도 해킹을 당해서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번호로 합시다. 핸드폰 번호는 아주 뭐 중간에 바꿀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사실 그나마 주민등록번호는 뭐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잘못 핸들링해서 털린 거는 사실 이제 이거를 발급하는 주체가 아니라 이제 결국은 저 이거를 위탁 보관하고 있는 이제 다른 애들이 문제여서 엮이긴 하지만 사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앙에서 관리하는 거는 이제 정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휴대전화 번호랑 이제 이 휴대전화 번호랑 연결된 이제 이 사용자의 이런 뭐 개인정보 이런 거는 통신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건 얘가 결국은 그래서 만약에 통신사가 털리면은 이거 다 똑같이 유출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불안감이 이게 현실이 몇 번째 된 거잖아요. 뭐 유플러스도 있었고 뭐 KT는 지금 소송하고 있고 SKT 지금 털렸고 그러니까는 이 본인 인증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너무 그냥 문제가 너무 많은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진짜로 그 뭐 패스키를 도입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패스키가 사실은 저는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패스키 같은 경우는 그 인증의 주체를 이런 전화번호 회선 같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기기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기기에다가 하고 그 기기를 자신의 얼굴이든지 뭐 비밀번호로 잠금 해제를 못하면은 이제 인증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건데 그러니까 물론 이건 또 이거대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 옛날에 뭐 아이폰 뭐 저 뭐야 옆에서 암호 이제 보는 거 지켜봐다가 훔쳐가서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 이제 이 개인 정보를 보관하는 이런 보관이나 이런 걸 하는 주체가 자신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그 정보의 주인인 자신이 되어야지. 이거를 자꾸 이제 뭐 정부가 됐든 아니면 이제 이런 통신사가 됐든 이런 내가 이 사람들한테 막 이 사람들을 믿고 내 개인 정보를 내 소중한 개인 정보를 맡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한테 이걸 맡기는 시스템이 과연 맞는가라는 의문이 계속 드는 거고 이번 사태가 그 의문을 또 들게 만들었고 그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유심 정보가 털린 거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결국 이제 이 문제가 이게 사실 해외에서도 물론 이제 유심이 털리면은 문제가 됐겠지만 이 우리나라 같이 문제는 안 됐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우리는 거기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번호로 본인 인증을 해 뭐 물론 SMS 뭐 이런 하기는 하지만 거기는 이제 다 그냥 뭐 OTP를 쓰든지 아니면 뭐 이제 오센티케이터를 쓰든지 아니면은 뭐 패스키를 쓰든지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패스키는 고사하고 뭐 아직도 본인 인증하겠다고 뭐 물론 이제 네이버가 최근에 패스키를 도입을 하긴 했더라고요. 웬일로? 뭐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인식을 해서인지 뭐 이제 그런 이제 뭐 그 외 인증서들이 나오고 있긴 하죠. 뭐 카카오 인증서 아니면은 뭐 네이버 인증서 아니면은 은행 인증서들 은행 앱들의 인증서들. 근데 사실 이 시스템도 처음에 최초 등록을 하려고 하면은 이것도 결국 또 전화번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전화번호가 이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저 외국인들이 문제도 있고 뭐 하여튼 뭔가 문제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거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 시스템으로 가야 했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말이 됐다 자연스럽게 말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앞으로 이제 이게 과연 그 뭐라 그래 장기적으로 이게 맞는 솔루션인가라는 고민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계속 안고 가야 되는가.
그렇죠.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디선가에서 완전히 모든 걸 갈아엎어야 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갈아엎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저도 갈아엎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갈아엎으면 카톡 인증으로 막을 것 같다는 아주 뚜렷한 미래가 보이고요. 갈아엎자고 주장하면. 일단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게 되는 네. 계기가 되긴 하겠지만 이걸 갖고 뭐 액티브엑스 갖고 한 20몇 년을 뭐 울고 먹은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냥 그러고 말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나중에 이때 이 사건이 있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이제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더 큰 뭐 그런 게 벌어지면 사실 액티브엑스가 없어진 것도 저는 아이폰 덕분이에요.
지원이 끊겨서 없어졌죠. 제가 봤을 때는 액티브엑스 지원이 끊겨서
아니 액티브엑스 지원이 끊기기 이전에도 어차피 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모바일 중심의 그걸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액티브엑스가 모바일에서 안 되잖아요. 뭐 iOS든 아니면 안드로이드든 그러니까 저는 결국
하긴 다른 대체가 생기긴 했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이제 그 액티브엑스가 무너지는 신호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긴 한데 그와 동시에 이제 이 사단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죠. 뭐 그거랑 맞물려서 뭐 하여튼 그런데
지금 이거 대체제로 아마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거 쓸 것 같아요. 안면 인식이나 지금 이제 막 한참 쓰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 걔네들로 인증을 해라라고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건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다 기기에 보관이 되잖아요. 데이터가.
네. 저도 그렇죠. NFC로 찍어가지고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그 여전히 이제 뭐 주민등록 그런 데이터 자체는 정부에 있긴 하지만 뭐 물론 정부가 털릴 수도 있겠죠. 뭐
예 뭐 물론 그건 털리면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미 뭐 그래요 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에 뭐 수도 없이 털렸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전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결국은 근데 왜냐하면 로컬에 다 데이터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주체가 적은 거잖아요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주체가 네가 폰을 도둑 맞아서 그거를 복제당해서 그건 네 잘못이잖아요 시스템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네 잘못이지 네 그래서 전 차라리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런 뭐 네이버 인증서나 이런 거 나타나는 것도 저는 좋은 변화라 좀 제 굉장히 정말 그 정말 걸음마지만 아기 걸음마 수준이긴 하지만 변화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는 이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갈아엎진 않더라도 좀 가속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런 전화번호나 이런 걸 기반으로 본인 인증을 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하시던 얘기 또 하시죠. 싫었던지 제가 중간에 또 끊은 것 같은데.
아니, 뭐 크게 없는 것 같긴 한데 그 일단 그래서 바뀌어서 이제 그 디지털 신분증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제가 운전면허증을 디지털 그걸로 쓰고 있는데 NFC.
네, 저도요. 네.
슬슬 그 뭐야 국세청 로그인할 때 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통장 개설할 때도 되기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거든요. 예.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어디로 어떻게 털릴지 모른다라는 게 사실 제일 많이 걱정이긴 한데 얘조차도 뭐 이거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했을 때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지문 인증을 걸어놓지 않는 너의 잘못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제 그 서버가 털린다면 뭐 그거는 정부가 알아서 이제 초기화를 해야 되는 문제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그 문자 기반의 본인 인증이라는 거 자체는 저는 애초에 너무 싫어하거든요. 핸드폰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거에 막혀서 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렇죠. 외국인은 엄청 많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뭐 핸드폰이 없는 분들은 핸드폰을 만들 수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핸드폰을 만들 수 없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저 토스 그거 때도 재외동포
네,
인증 뭐 대리 인증 시스템 뭐 저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예.
결국에는 근데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네이버 인증서를 만들려면은 네이버 인증서가 있다라고 하지만 카카오 인증서가 있다라고 하지만 걔네들도 사실은 지금 당장은 네. 그 본인 인증을 휴대폰으로 한 번은 해야 되고 아니면은 그 아이핀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있기는 한데 그걸로
제 옛날에 그거 써봤다가 진짜 복장 터져서 그만뒀던 기억이 나는데
그쵸. 지금도 복장은 터집니다. 네. 그게 이제 핸드폰 없는 분들의 마지막 수단인 것 같더라고요. 아이핀이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 기반 이건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비대면 계좌 개설 이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뭐 유심 정보가 나가서 알뜰폰이 개통되고 그 알뜰폰으로 모든 그 메인 그게 넘어가서 대출까지 받는다라는 시나리오가 있고 실제로 뭐 지금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건 하나는 저거더라고요. 그냥 스미싱 나간 분이더라고요. 오늘 뉴스 나왔는데 어제 뭐 5천만원, 2,500만원 털렸다는 분? 예, 이분은 청첩장 그걸 잘못 누르셔서 스미싱을 당한 거다라고 이제 조사 결과 나왔더라고요. 뭐 그런데 일단은 지금 그 핸드폰이 복제당하고 대출까지 땡겨 쓰는 요 시나리오는 아직 스미싱이랑 되게 유사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건이 발생한다라고 할 때 비대면 계좌 개설해서 대출까지 가능하다는 거는 저는 사실 그거는 은행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SK의 그 지금 뭐 많은 은행들이 SK의 휴대폰 인증을 막았다고 하지만 이미 지금 뭐 다른 알뜰폰으로 만들어가지고 뽑아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전혀 얘기가 다르잖아요. SK만 막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당장 뭐 비대면 계좌 개설을 막자라는 이런 얘기는 아닌데 좀 뭔가 확인을 할 때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하는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사실 결론은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과징금 얼마 때려받고 그걸로 이제 피해받은 분들한테는 전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이제 또 아무 일 없던 듯이 이제 막 와하하하 하고 끝날 거가 너무 눈에 선한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좀 뭔가 바뀌는 계기가 되지는 않더라도 다들 좀 이게 맞나라는 의심을 갖는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맞는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생각이 드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잖아요. 지금 뭐 삼성 정품 유심을 사자느니 뭐 이런 분들만 계시고 지금
삼성 정품 유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음모론자 분들이 지금 이 사건 자체가 그
아 뭐 이재명 모시기 그거요?
네네 거기서 이제 그 이제 거기서 나아가서 미치겠다, 삼성 정품 진짜. 유심을 사서 네 꽂으면은 모두가 해결될 것이다라며.
처음 들어본 소리인데 갤럭시 그 갤럭시 사셨는데 심 같이 뭐 박스 그 핸드폰 박스 안에 심이 있으셨으면 저한테 좀 연락 좀 해주세요. 좀 궁금하네. 통신사 심 말고요. 뭐
아 옛날에는 제 S 그 뭐야 쇼 이런 거 박혀서 나오기야 했죠.
아 뭐 지금도 뭐 T 뭐 이런 네, 거 박혀 있긴 합니다. 뭐 예 뭐 하여튼 뭐 저는 아 뭐 이게 저는 그 뭐지 이거 터지고 이게 19일 날 이제 처음에 해킹 사실 알려졌는데 좀 쉬쉬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게 아니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22일인가? 22일
거의 5일.
네, 그 이제 딱 저번 주에 네, 이제 일이 2일? 벌어지 네, 이제
저번 주네.
이제
딱 저번
SKT가
주.
공개를 했죠. 이거를 대대적으로 공개 이제 뭐 퍼블릭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촉발이 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아 이건 유심 교체를 해야 될 느낌이 쎄하게 온다라고 해서 뭐 그때도 사실 근데 SKT는 아 유심 보호 서비스만 아씨 아 뭐 하여튼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디에디트 쪽에다가 아 이거 그냥 유심 교체를 받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거 약간 좀 정보성 그 포스트 게시글 하나 올리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러자고 해서 제가 써 보내고 이제 뭐 제 가족들한테는 다 저희 놀랍게도 제 가족이 전부 SKT거든. 뭐 일단 제 쪽은 뭐 제 왜 뭐 이제 저 디스클레이머라면 디스클레이머인데 제 외삼촌이 SKT에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SKT 좋은 말 안 했죠. 뭐 근 사실 SKT를 못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기는 하는데 뭐 하여튼 제가 그렇다고 해서 SKT에서 좋은 말을 하진 않았죠. 뭐 하여튼 계속 욕만 했어요. 하여튼 그런 근데 이제 저 아내 쪽도 다 SKT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내 쪽도 가족 할인을 묶어놨었기 때문인데 심지어 저희는 저희 둘은 같은 가족을 안 묶여 있어요. 왜냐면 각자 가족 할인을 묶여 있어갖고 지금 저희는 따로따로로 묶여 있는데 그것도 웃긴 하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내한테는 이제 다 바꾸시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제가 딱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본가 이제 24일 네, 본가를 갈 일이 있었거든요. 아 그때 이제 저 스위치 2 결제를 하러 간 건데 뭐 하여튼 겸사겸사 갔는데 그때 간 김에 엄마 거는 제가 저랑 같이 유심을 바꿔 드렸어요. 근데 그때도 이미 이제 많이들 오시더라라는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아직 그 무상 교체해 주겠다는 말을 하기 전이어서 이제 막 그때 막 이제 저기 대리점 직원이나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 이거는 솔직히 유심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그 거기 이제 대리점 그러니까 좀 양심적인 분이신 거죠. 제가 저랑 이제 저희 엄마가 만난 그 직원분은 뭐 그러고 나서 저희는 그래서 그때는 아직 그게 알려지기 전이었 무상으로 교체해준다는 얘기가 알려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전이었는데 저는 그래도 뭐 이걸 돈을 내서라도 바꾸는 게 맞겠다라고 싶어서 저랑 엄마는 바꿨어요 그날. 근데 이제 아버지는 뭐 일하시고 막 이러니까 못 바꾸셨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발표가 난 거죠. 무상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그러고 난리가 난 거 터졌죠. 모든 게 다. 모든 게 터졌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버지랑 제 아내는 아직도 못 바꿨어요. 그놈의 저 아이유 콘서트 저리 가라 수준의 저 그 유심 그거 예약 모시기. 아니, 네. 그것도 웃긴 게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왜 문자로 안 알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대리점을 찾아가면은 당연히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예약하라는 말을 듣고 그럼 예약을 어디서 하는데 그것도 웃긴 거예요 사실은 예약하는 그러니까 유심 교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SKT가 뭘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냐면 얘네들 이 와중에 돈을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심 보호 서비스로 최대한 이제 우회를 시켜서 왜냐하면 이 심 무상 이 심 하나에 뭐 7,700원이에요. 물론 단가는 그것보다 훨씬 적겠죠. 뭐 몇백 원 하겠지. 그거 하나 만드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걸로도 또 마진 챙기겠죠. 이제 유심 재발급 그걸로. 근데 뭐 하여튼 그냥 단순 매출로 따지면 만약에 진짜 2,300만 명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7,700원에 2,300만 명이라고 하면은 이게 대충 해도 지금 100만에 1,771억 원이거든요. 나랑 그게 뭐 모두가 이건 그것도 모두가 교체한다는 가정한데 1,771억 원은 생으로 날리게 생겼으니까 어떻게든 안 그러려고 이 유심 교체에 대한 안내도 다 숨겨놓고 그다음에 일단은 유심 보호 서비스라면 이거는 이거나 다른 게 없어요 이러면서 진짜 정말
지금 또 보니까 유심이 모자라서 유심 초기화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네요.
저게 그게 무슨 효과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뭔데 이게?
저도 잘 아니 그리고 소프트웨어 초기화 방식을 도입하겠다. 요거는 또
아니 소프트웨어 초기화를 하면은 뭐 그것도 저 대리점 가서 해야 되는 거야? 뭐 뭘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 근데 이제 내부 이제 임직원들 대상으로 뭐 했던 거에서 유출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SKT가 정식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인가 어젠가 이제 임직원 대상으로 이제 설명을 했나 봐요. 이 사태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이제 얘기가 이제 유출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뭐 누구 거기 들은 이제 직원화가 하도 어이가 털려서 이제 언론에 잘 모르겠나 보지.
네, 그런 것 같은데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초기화함으로 유심의 소프트웨어를 초기화한다고.
이거 어떻게 초기화하는데요?
그러니까 유심 칩을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걸 것 같아요. 그 왜 저희 가끔 그 요즘 보면은 NFC 칩 같은 거 그 알리에서 사가지고 그 안에 롬 플래싱 하잖아요. 그것처럼 유심 안에 있는 데이터를 플래싱 해가지고 바꾸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은 뭐 당장은 그렇게 하면은 뭐 지금 저희 뭐 이심도 어차피 시스템이 설비가 돼 있으니까 이심 발급하듯이 유심만 있는 데이터를 뭐 바꿔치기 하겠다 뭐 이런 걸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소용이 있나 이게? 지금 이게 플래싱이 되나? 저는 플래싱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기술을 개발하고 있구나. 소프트웨어적인 유심 초기화 기술을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면 앞으로 수주 안에 적용이 가능할 것.
갈리겠구만 또.
기술은 없습니다. 이제 만들겠다.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 초기화 기술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만들기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네, 화이팅. 네, 뭐 제 생각에는 유심 발급이 지금 당장 막히면 이심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방법은.
그렇죠. 저는 사실 그 데이터 함께 쓰기 뭐가 그 회선 하나가 이제 약간 무슨 옛날 프로모션 그거를 약간 레거시처럼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건 못 넘어가시겠네. 네,
그것 때문에 에러가 떠서 이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 아이패드도 살 때 이심 아닌 걸로 샀잖아요. M1 지금 M4 세대는 다 이제 이심밖에 없어요.
네.
예.
네,
그래서 그걸 못 해요.
다 이심으로 쓰니까.
아무튼 그런 그 시기가 있고요. 힘들죠. 저는 참, 예, 뭐 하여튼 여러모로, 참 좀 다들 뭔가 좀 배우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뭐 진짜 뭐 SKT는 배울 생각 없겠지만, 누군가는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당장 사람들이 당장 느끼는 불편함은 그걸 거예요. 유심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거 자체가 귀찮은 건데 요 유심을 교체하지 않으면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오늘도 회사에서 누가 이제 이걸 왜 교체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왜 그래야 돼요라고만 말씀을 하시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요게 문제가 되는 이유를 그래서 설명을 드렸더니 귀찮네 라고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 이제 좀 그냥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미치기는 하죠, 사실. 좀 그게 조금 답답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사실 우리가 이미 너무 요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인증을 하고 여기에 뭐라 그래야 돼? 그 인증을 함으로써 그냥 뭐 지문 띡 찍어서 결제되고 뭐 이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조금 뭔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쵸. 좀. 그리고 이놈의 그 휴대폰 기반 본인 인증은 진짜로 좀, 네.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안 그럴 것 같단 말이지.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도 없는 것 같고. 네. 쿠도캐스트는 아시다시피 쿠도쿠.me/캐스트/227 예, 7에 들어오시면 오늘 다뤘던 내용 또 보실 수 있고요. 들으실 수 있는 곳. 오늘 반대로 얘기했네.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랑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을게요. Yeah. 제가 카메라를 샀습니다.
어떤 걸 사셨죠?
니콘의 Z6III라고 작년에 나온 걸 샀는데. 뭐 얘기했었나요? 제가
네, 하나 그지? 구매하시는 거 생각 중이시라고. 네,
그거 아니 그 이유를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네, 스냅 하시면서.
아, 네, 스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원래 이제 제가 이 원래 지금 쓰는 이 일에 쓰는 카메라가 이제 니콘의 D750이라고 이제 DSLR인데, DSLR을 원래 이거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구매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정작 이제 일을 하면서 이걸 쓰기 시작하니까 좀 애로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DSLR은 워낙 옛날 거라서 뭐 피사체 추적 이런 거 없습니다. 피사체 인식 추적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제 화면을 저는 이제 뷰파인더로 보면서 찍는 거 선호하긴 하지만 이제 가끔씩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LCD를 이제 모니터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완전히 낮은 상태에서 촬영을 한다든가. 특히 저는 이제 아기들을 많이 찍거든요. 아기들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아니, 옛날에 이 DSLR 쓸 때는 진짜 낮게 찍으려고 막 포복도 했어요. 막 바닥에 막 바닥을 구르면서 막 찍고 막 이러기도 했는데, 그런 거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니까 바꿔야겠구나 싶어서 어제 구매를 했고요. 고민 끝에 사실 지난주에 빌려서 한번 써보았는데, 얘가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리고 결과물도 제일 마음에 들었다라는 이유로 어제 고민 끝에 구매를 결정을 했고, 지금 관련 액세서리들 하나씩 지금 거의 드래곤볼 모으고 있고요. 사실 이 일의 특성상 원래는 지금 이번 주가 연휴거든요. 이제 아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지나게 갔겠지만 5월 연휴예요. 5월 초에 뭐 그 있잖아요. 연휴가 있는데 보통 연휴에는 이런 걸 잘 안 해요. 뭐 결혼식도 잘 안 하잖아요. 연휴에 사람 부르는 게 얼마나 민폐예요.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이런, 사실 저도 그래서 이번 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실 좀 이런 거 필요한 것들 뭐 메모리 카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천천히 모아야지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SD 카드도 있긴 하지만 이제 CF 익스프레스 B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규격에 훨씬 더 빠른 카드를 쓰거든요. 이게 사실 영상 최적화죠. 사실 영상으로 최적화된 그건데, 그래서 그거를 막 이제 미국 아마존이 더 싸서 미국 아마존에서 주문하고, 이게 이 카드가 훨씬 엄청 비싸요. 이 카드가 근데 뭐 십몇만 원 합니다. 근데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다음 주 일까 할 때까지만 오면 되니까 이런 얘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 주말에 일이 배정이 된 거예요. 왜 보통 이제 월요일날 배정이 돼요. 그주 주말에 뭐가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날 저한테 다 배정을 해주시고 저한테 이제 배정이 오거든요. 배정 알림이 오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혹시 이번 주말에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딱히 뭐가 없거든요. 지금 이번 제가 연휴 때 어디를 갈 그 계획이 없어서,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이 배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 이 드래곤볼 모으기를 생각보다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오늘 급하게 또 필요한 것들 더 주문을 했는데, 뭐 하여튼. 뭐 저도 어떻게 보면 티덤님처럼 그것도 있죠. 관세 패닉 바이도 어느 정도 있고요. 실제로 몇몇 카메라 업체들은 관세. 지금 가격, 미국에서는 가격 인상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다른 나라들에는 가격 인상을 적용하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 근데 뭐 그것도 있고, 뭐 지금 저 36개월 무이자 프로모션 있기도 하고요.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 있기도 하고요. 좀 막강하죠. 하여튼 그런 여러 연유로 구매를 했고, 네. 네. 뭐, 돈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것저것 사느라. 예. 네.
저는, 콜드플레이 콘서트를 두 번 갔다 왔고.
그 중에 가신 분인가요, 혹시?
토요일, 화요일 가고, 마지막 금요일 날, 티켓 없이 가서, 밖에서 듣고 사연이 있는데 그것도 네 뭐 자세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리고 네 사연이 있는데 예 밖에서
뭐 혹시 그런 건가요? 뭐 늦게 가서 못 들어갔다 뭐 이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아는 분이 티켓이 남는다고 이제 와서 같이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갔는데 이분이 먼저 들어가셨어요. 즐기고 계셔서 네 그랬고 하여튼 네 즐겁게 밖에서 들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 어차피 밖에서 잘 들린다면서요?
네 되게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갈 필요가 없겠는데
제가 토요일날 그때 게스트가 BTS의 진이 왔었고요.
아 그 얼마 안, 그 마지막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요 둘째 날이었어요. 그리고 아 셋째 날인가?
아 어. 아 그래요? 마지막으로 로제였구나.
그리고 화요일 날 로제가 왔어요.
아 그래서 아파트만 한 세 번 부르고 갔다면서요?
그리고 두 번 불렀고
아, 두 번이에요?
마지막 날 그 두 분이 다 나왔어요.
어, 뭐 그 뭐 약간 그 그레이티스트 히트 뭐 이런 건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총출동 그런 느낌으로 하시고 같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다, 즐거웠다, 매우 만족했습니다.
뭐 어, 그렇습니다. 좀 뭐 어. 아니, 근데 왜 주중했대요? 콘서트를? 팩인가?
콘서트를 주중에 한 이유가 별게 없어요. 원래 콘서트를 제가 알기로, 수요일 금요일이었나? 잠시만요. 처음에 세 번만 잡혀 있었어요, 콘서트가. 그래가지고 콜드플레이 콘서트가 원래 3회였거든요? 근데 이게 3일 동안?
아.
너무 많이 팔린 거죠?
아니, 잠깐만. 그럼 그거를, 캡을 안 걸고 팔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에 팔린 게 아 요렇게 있다. 16일, 18일, 19일 요렇게 팔렸어요. 수금토. 수요일 날 첫 공연하고.
예. 아 근데 애초부터 수요일에 한 거잖아.
네, 그건 그렇죠. 뭐. 근데 아마 수요일은 그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그 저번에도 왔을 때 4월 16일 날 공연을 하기는 했는데 세월호 사건 뭐
나 뭐 네, 그렇죠.
예. 그때도 왔을 때 4월 16일 날 공연하면서 그 리본 끼우고 있었는데 아마 그런 목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일단은 근데 수금토를 했는데 이게 티켓이 바로 솔드아웃 되니까
아 추가 편성을 한 거구나.
네. 제 생각에는 뭔가 다른 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뭐 다른 뭐 프로모션 뭔가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 다 취소하고 공연을 처음에는 화요일만 열었다가 그 다음에
늘어나고요.
네, 늘어나서 금요일까지 늘어난 거예요. 이게 공연이 총 6번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보면은 목요일 금요일 날은 그 원래 그 콜드플레이랑 같이 투어를 다니는 일리아나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이제 위프레이를 같이 부르는데 마지막 두 번은 그 공연에 빠졌더라고요.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음 공연
다른 일정이 있어서
네, 먼저 넘어갔거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항상 뭐 일단 그걸 한 것 같더라고요. 수요일 날 오픈한 걸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별로 다른 그게 없이 시작한 것 같아요. 계획 없이. 그러니까
그것도 웃긴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아,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예. 재밌네요. 뭐 그 덕분인지 제 주변에 다 보러 갔더라고. 본 사람 엄청 많아. 나만 안 본 것 같아. 또 약간 저 나만 폭삭 소각수도 안 본 것 마냥 나만 안 본 것 같아. 나만 안 간 것 같아. 하여튼 아니 저 콜드플레이는 노래 하나밖에 몰라요. 비발라 비바밖에 몰라서 비발라 비단가 뭐 하여튼
네.
걔밖에 몰라서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 좋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 이상으로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리고 뭐 사실 그 비발라 비다도 무슨 애플 이벤트에서 들어서 처음 한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럼 되게 오래전 이벤트였겠다. 뭐 하여튼 네, 뭐 그 노래는 좋죠. 뭐 콜드플레이 다른 노래는 모르겠는데 제가 코멘트를 못 하고요.